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돌까요? 아니면 지구가 태양을 돌까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죠.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태양을 중심에서 지구가 돌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 중심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지구가 돈다고 지동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구가 돌다가 태양과 거리가 좀 떨어지면 추워서 겨울이 되고 거리가 좀 가까워지면 더워서 여름이 되는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16세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지구 중심설을 믿었습니다. 태양이 돈다고 해서 천동설이라고도 그렇게 했는데 중세기까지는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더욱이 중세에 있던 교회도 이 천동설을 믿고 가르쳐 왔습니다.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16세기 때에 지구가 공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고 또 그 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결국 이 지동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가 다 지동설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태양이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태양계만의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은 중심이 지구에서 그 중심이 태양으로 바꾸어지는 완전히 주객을 뒷바꾸어 놓는 대변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어떤 혁신적인 생각의 변화나 특히 주객이 뒷바뀌는 대전환을 말할 때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전체 과학에서 대전환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분야에는 이런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세상은 이런 대전환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었던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나라의 중심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의 중심이 국민이라고 생각하지요? 우리나라도 정말 그렇습니다.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라가 이전에 왕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이민교회나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거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획기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중심적인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로 변해야 합니다. 이것도 주객이 바뀌어지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환입니다. 사실 교회도 지금까지 이런 대전환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듯이 교회가 타락하면 인간 중심이 되었고 교회가 인간 중심이 되면 타락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 타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처음 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이 죄를 지을 때 인간 중심이 되는 지으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타락해 간 겁니다. 그 후에 인간은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타락하고 타락하고 타락해서 세상은 죄로 가득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로 그 타락한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노아 가족만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인간 중심으로 타락해버린 세상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하신 것이란 말씀이죠.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했어요. 우상 중심이 된 거죠. 우상 중심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심된 거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우상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왜 우상 만들어 섬깁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우리 사람의 욕심에서 온 것이고 우리 인간 중심입니다. 좀 달리 말하면은 피조물 중심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 거지요.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인간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 것이고, 좀 달리 말하면은 피조물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타락하면 인간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이 된 이 타락한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개혁해 주신 그것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범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 사람들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지 못하게 만들고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인간 중심이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 공동체에는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공동체의 중심이고 지금 말로 하자면은 자기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 중심이었고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다 받아주셨어요. 왜 받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모습이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죄인들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문을 다 열어놓고 들어오게 해주시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아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아주 무섭게 꾸짖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야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예수님은요, 인간이 높아지는 인간 중심을 아무도 높이지 못하게 지금 만드신 거예요. 땅에 있는 너희들은 다 형제다 말이지.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만 높이라고 하시면서 인간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주객을 뒷바꿔놓는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런 거죠. 원래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부터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객을 뒤바뀌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제가 오늘 코페르니쿠스라는 이름을 자꾸 말을 하는데요.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들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혁하신 것도 달리 말하면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 말씀도 이러한 개혁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보았는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바울 서신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음식 문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이 벌어졌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이 우상에게 제물로 제사 드렸다가 내온 그런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팔기 위해서 나온 고기들을 딱 보게 되면은 이건 우상의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는 우상에게 더러워진 거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그 우상이라는 거 그거 별거 되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고기도 더럽혀질 수가 없다. 고기 더럽혀진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먹어도 된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자꾸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네. 모든 것이 가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우상은 우상일 뿐이지 여러분 신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신은 참신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려졌던 고기라고 하더라도 그 고기는 엄격히 말하면 그냥 돌덩어리 앞에 놓았던 것뿐입니다. 어느 돌 앞에 놓았다고 해서 고기가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기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걸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기는 우상 때문에 더러워진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그 고린도 교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어떤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가 더러워지지 않은 고기라고 해서 그걸 사다 먹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는 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를 지을 위험에 빠집니까? 한 두 가지 죄를 지을 위험에 빠지지요. 첫째는 그 고기를 사다 먹는 성도를 비난하게 됩니다. 아이고 뭐 더러운 거 말이야. 그 우상한테 드린 걸 그걸 갖다가 사다 먹느냐 이 나쁜 놈들 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이 비난하는 건 죄잖아요. 그래서 비난하는 이 첫 번째 죄를 지을 그 위험성이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는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사다가 먹으니까 그 사람들 따라서 먹게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따라 이게 먹게 되면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아니지만은 저건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먹어도 된다고 믿지 않으면서도 남들 따라 그냥 먹으면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면 그건 죄란 말씀입니다.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을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앙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남들을 비난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먹어도 된다고 믿는다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이죠. 내 양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한 것.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남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웃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주객이 뒤바뀌어지게 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웃 중심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나 다른 사람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은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웃 중심으로 살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하라고 지금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에 되는 삶이라고 이 본문 10장 31절에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하든지 너희가 다 다른 사람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내 생각 중심, 내 신앙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저절로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이웃 중심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라도 우리의 모든 언행이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이나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올바르게 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 중심이 됐기 때문에 항상 이웃을 사랑하며 삽니다. 이웃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내가 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웃의 유익을 추구할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이 이웃 중심입니까? 항상 보람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얼마나 또 큰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내가 해서 힘든 것 사실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만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기뻐하고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장 잘 보여준 모범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구원 받는다면 기쁘게 받겠다고 예수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내가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유익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산다면은 여러분 다른 게 예수님 닮은 삶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심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모든 이웃과 나에게는 진정한 축복이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면은 16세기 중세기의 종교개혁을 의미하죠. 자, 중세기 종교개혁이 그때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바꾼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 중심의 교회를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바꾼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3대 주제가 있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왜 이걸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거는 사람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를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자들이 왜 오직 성경을 외쳤겠습니까? 당시 교회가 이 성경보다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모든 교훈이 최고다,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교황을 비롯한 신부와 사제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이 성경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성경보다 더 강조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건 교회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가르침이 틀리지 않고 맞을 때가 있더라도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가르침은 사실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목사도 틀릴 수가 있고 교황도 틀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진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중심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교회의 가르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의 가르침과 다를 때에도 여러분 정말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따를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해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게 됐다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 것이고, 좀 더 넓게 말한다면 인간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 것이란 말씀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 다 똑같습니다. 당시 교회는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힘으로, 사람 힘으로 구원 받는 거잖아요. 이건 인간 중심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자기 선행으로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인간 중심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바꾼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외친 것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종교개혁자들의 3대 슬로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어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망하게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축복이나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후에 이기적이 되면서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너무 이기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만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성도들도 교회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내 욕심부터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다음부터,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내 욕심에 무너지고 타락해 가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내 중심, 내 가정 중심, 내 공동체 중심, 좀 넓게 말하면은 그냥 인간 중심에 잘못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빠지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타락 중에 하나인데, 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우리들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여러분 교회 중심이 되는 거라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고 인간 중심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의미에서 간혹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이 되는 교인들만 위해주는 사람 중심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의 교인들의 욕심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러면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 중심이 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교회 지도자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는 목사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인간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목사 중심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이 그 교주를 신처럼 모시고 교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가 목사 중심이 되면은 이단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신 상태에서. 그러나 물론 이 목사가 좋은 목사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지만 마음가짐 자체가 그렇게 된 것은 인간 중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항상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도들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교인 중심이 됐든 교회 어떤 지도자 중심이 됐든 교회 중심이 되고 인간 중심이 되는 것은 중세기 타락한 교회가 교황의 말만 듣고 성경을 따르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16세기 때에는 아예 성경을 공부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세에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중심이 되면요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여러 각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기 교회가 부흥하는 것만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세상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이 되면은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성도가 신앙양심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내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니니까. 내 교회만 잘 된다면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중심의 교회가 보여주는 악한 모습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남에게 혹시라도 덕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성도의 모습 하나하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험거리가 되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 목사 중심, 내 교회 중심, 내 교단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요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교회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주객이 뒤바뀌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쓰는 단어로 말하자면 반드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되어야는 것인단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요, 이 세상은 세상을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이지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도가 이 교회를 사랑하면, 미안합니다만은 좀 엄격하게 말하면은 교회만 성도가 중심으로 사랑하면 이것은 세상의 조폭들이 조폭 조직을 사랑하는 것과 다를 게 전혀 없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조폭보다도 더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물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교회만 사랑하면은 조폭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비방하는 세상도 사랑해야 여러분 비로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앞부분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런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진리에 은나지 않는 한 우리 교회 중심에서, 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주객이 뒤바뀌는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놀랍게 변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면 우리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진정한 이웃사랑도, 비록 우리가 소수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존경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정말 귀한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을 외쳐가지고 교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이웃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회보다도 오히려 세상을 더 위해주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종교개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이겠습니까? 예외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이 비난받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그 개혁의 원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이것을 되었던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이었던 이 모습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도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고 교회보다 세상을 더 먼저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중직자 중심이 아니라 초신자 중심이 되어야 할 겁니다. 중심자가 원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할 겁니다. 이렇게 주객이 뒷바뀌는 변화가 지구 중심에서 태양 중심으로 생각을 바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환이 진짜 교회 개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보다 오히려 이웃 중심으로, 중직자보다 오히려 초신자 중심으로, 교회보다 오히려 우리의 이웃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인간과 피조물 중심에서, 우리 욕심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우리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는 복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파멸의 길을 갈 때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은혜 속에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한 복선과 타락한 성품 때문에 욕심에 빠져서 나 중심으로, 내 가족 중심, 내 교회 중심,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와 교회를 지켜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다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개혁되고 바로 세워지며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바로 세워져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과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70장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